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을 많이 겪고 계시나요? 고난주간에 주일날 보리밥을 드렸더니 이거 금강식이라면서 더 먹는 사람도 있던데요. 고난을 기억하자고 보리밥에 채소 반찬 드렸더니 그 꽃배기로 먹은 사람 아마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군사력은 영 형편없었습니다. 다 모아야 3천명 뿐이었습니다.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거느렸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이 어렸던 시절,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그 시절에 블레셋과 싸웠다기보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그 당시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서울을 점령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속국 아닌 속국처럼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 서 있지만 완전한 독립국가는 못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말은 두렵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 것을 염려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쇠를 다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쇠를 전혀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칼은 고사하고 농사용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손을 봐야 할 때도 블레셋 지역에 가서 손 봐서 와야 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왕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한복판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이기보다는요, 아주 좁은 지역에 군사 한 3,000명 정도 같으면 이 군사 3,000 갖고 뭐 하겠습니까? 연대보다는 좀 커 보이는 것고, 연대보다는 조금 커 보이는 정도니까 뭐 국가라고 하기도 그냥 보잘 것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요나단이요, 자기에게 배치된 1,000명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 사울이 보기에 이 아들 요나단이 이거 사고 뭉칩니까? 아니면 대단한 믿음을 지는 믿음의 용사입니까? 녀석이 괜히 벌집 쑤시더니 건드려가지고 지금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단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다 해서 사고를 저지른 셈이라 해도 사울에게는 엄청난 지금 고통이 돼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사울에게는 정말 지금 머리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 덕분에 블레셋 군사들이요, 어디로 보시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 곧 군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대군이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걸 기회로 해서 저놈들 독립하려고 하는 그냥 싹을 싹 문질러버리자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니까요.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럽니다. 숨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빨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주랭랑을 놓은 셈이죠. 적이 몰려온다는 것만 보고도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7절 끝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블레셋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겁을 놓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니, 백성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하고는 사울 준비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2,0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하고서 어떻게 싸우냐는 말이에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니 백성도 떨고 사울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떨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했는 일이 우선 급하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가 엄청난 꾸중만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꾸중만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린다. 왕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웃나라, 다른 나라의 왕과 명백하게 좀 다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왕이 벌써 보통 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많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뛰어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하면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예컨대요. 초등학생이 올백을 맞았습니다. 전 과목 다 맞췄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요. 뻑이고 폼잡고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요. 이거 얼마나 가소한 일이겠습니까? 자기들 간에 막 전부 100점 맞았으면 대단한 거죠. 아니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장래성을 보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대단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렁이요. 다른 지렁이보다가 두 배나 빨리 기는 지렁이가 있다 합시다. 지렁이 사회에서는 거의 슈퍼 지렁이입니다. 대단하겠죠. 다른 지렁이들 앞에서 얼마나 뻑이고 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만은요. 이 별난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렁이 그냥 피해간다고 야단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아이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예상스럽게 잡아서 그냥 지금 아무리 빨리 기도요. 아이들 앞에 그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좀 더 뛰어나고요. 좀 더 높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건방지게 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왕입니다. 첫 왕이 잘 해줘야죠. 그래야 그 다음 왕들이 그 좋은 본을 보아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엄격결에 큰 실수를 저질러버린 겁니다. 참 대조가 되는 것이 그 다음 장에 가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나 기도를 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으셔가지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제사도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뭐 어떻게 했느냐 보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다른데 있는데 다급하니까 형식적으로 우선 제사부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좋아하시는 분이니까요. 또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께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빨리 이거부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기분이 몹시 나쁜 겁니다. 내가 고기 못 먹어서 우리 어른들 하신 얘기가 있죠. 고기 못 먹어. 어디 글씨 들린 줄 아냐? 하나님의 표현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울이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은 사울이 보기에는 지금 너무나 다급합니다.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거나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게 전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 망령된 짓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사울은 말했지만 사무엘은 왕이 행한 일은 망령된 일이라고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앞에다 두고 왜 사울이 보는 것과 사무엘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까? 동일한 형편에서 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르게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다 부딪히면 내 생각보다가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그 뒤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어찌할 줄 몰라서 부득이하게라고 해서 결국은 해서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만은요, 요나단은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1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요나단이 남긴 유명한 말이 14장 6절 뒤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6절 끝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사람 수가 적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혼자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자기 무기를 들고 따르던 부관 같이 갈래? 부관도 같았던 모양이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세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울이 보는 상황이나 요나단이 보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신앙이 좋아도요 아버지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막 교회 생활만 하고 그냥 직장 생활 타고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용감하게 뛰쳐나가면요. 아버지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나 출석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믿는 둥 마는 둥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냥 매주 한 번씩 교회 꼬박꼬박 가니까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낙도 충분히 누려가며 믿는 그러니까 천국 보험은 들어놨고 그 다음에 세상도 한 발짝 발들여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사실은 더 괴로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쌍한 자 중에서도 더욱 불쌍한 자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불쌍한 자 중에서도 더욱 불쌍한 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됩니까만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바울이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낙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명색이 성도니까 예배는 출석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럼 이 감격, 이 재미도 없고 이 감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불쌍한 자 중에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 이렇게 살겠노라고 용감하게 살면 요나단이 누리는 감격을 맛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어설프게 믿으니까 사울처럼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울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다급한 사울이 사실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중에는요, 이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얘기를 또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이길 싸움을 사울에게 허락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나갔다면요. 이건 반드시 이길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래 7일 만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은 사실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사울에게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니까 요나단은 기꺼이 통과하잖아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1년 만에 오겠다고 약속된 사무엘이 기한 내에 왔으면 이런 일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온 것 같습니까? 기한 내에 안 온 것 같습니까? 기일 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의 생각입니다. 이래가 다 돼가는데 넘어가는데 안 오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기한을 어기지 않았단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단 뜻입니다. 집집마다 남편과 아내 툭닥거리고 싸우는 것 중에 참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가 봐요. 남편이 이 뭡니까 이거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서 좀 도와야 되겠구나 해서 딱 아, 돌려야겠구나 하고 딱 일어서는데 부인이 갑니다. 여보세요,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데요.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싹 없어진답니다. 그게 얼마 차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딱 한 박자 차이고 딱 반 박자 차이랍니다. 할라 하는데 요거 안 돼? 요런답니다. 그 한순간만 참아줘버리면 저절로 할 건데요. 요거 좀 하면 안 돼요? 했다가 안 해버린답니다. 조금 못 참는 여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왕지사 하려고 했던 거 그런다고 안 해버리는 남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얘기만인 줄 알았더니 이 집 저 집 다 그렇대요. 우리에게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이왕지사 사울이 기다렸던 거요. 7일이면 에라 해넘어갈 때까지 있어보자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제사를 딱 드렸더니 마치자마자 오신 거예요. 사무엘이 기한을 끝까지 안 와가지고 거의 기한 끝까지 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한을 넘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야 되겠구나 하고 딱 손 내밀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컷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우리는 하나님 젖혀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더니 선지자가 나타나서 망령대행했습니다 하고 책망을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2,000명의 군사들 중에서도 다 도망을 가고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무엘은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마 하나쯤 있을 것 같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꼬여들도록 일을 저질렀던 아들을 원망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괜히 이 자식이 이 일을 저질러서. 주원인은 아들을 원망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신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울 왕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어려운 형편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쿵 저렇쿵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내 뜻대로 하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지 바꿔가지고 참이 어려운 환경 바꿔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네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밀려온 블레셋 군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요나단이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형편 속에서도 네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느냐를 보시고 싶은 겁니다. 사울이 거기서 실패하는 거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완전히 절망이다 싶을 때 크게 대별해보면 성경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세의 방법입니다. 홍해 앞에서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홍해 앞에서.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괜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들쑤셔대면 오히려 방해밖에 안 될 거니까 가만히 서서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만 있어라. 이게 모세식 방법입니다. 요나단식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부관 한 명 데리고요. 적진에 쳐들어갔더니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나서는 인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놀라서 쓰러 치고받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두 가지 경우 행동은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가만히 보겠노라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면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부딪혀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기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동하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아니, 인생의 중대한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가정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화를 몹시 내다가도요, 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계속 화를 내든지 중재하든지요. 하나님께서 내라 하시는구나 싶으면 내야죠.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싸우시는 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하시는 분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계시를 받고 싶으세요? 환상이라도 보고 싶으세요? 주무셔야죠. 정답은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 속에 넣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셔요. 예수님의 행동 원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럴 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디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물으면 요한이 거기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가장 참 기가 막힌다 싶은 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셨습니까? 상식적인 답변, 목마르니까. 그건 상식이지 성경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중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게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저 말씀이 아, 내게 나를 통해서 응하려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요? 개인적으로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이건 가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차례입니다. 사울처럼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르고 나로서는 알 길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길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너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다 보니 결국은 사울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린 겁니다. 성도는 목적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아니 좀 더 넓혀서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고난이 따른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사는데 무슨 고난이 따르느냐?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늘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분이 나도 참아야 하고 아끼고 싶은데 써야 하고 우리 뜻하고는 전혀 다를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쉬운 고난의 예를 듭시다. 여러분, 성도는 믿는 티를 내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티를 낸다면 절대로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목사는 존경받는 사람이냐 욕먹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가 요즘 욕만 한다는데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잘 안 드러나요. 사고치고 잘못하는 경우는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세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티를 내면서 욕먹을 짓을 절대 안 한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단체로 오 모여서 뭐 큰 가게에 갔습니다. 전부 다 집사님, 집사님 그래서 하면서 가게를 돌아다니고 구경을 했습니다. 어째 욕을 안 먹을까요? 가게 주인이 감동할 만큼 물건을 사 주어야 아마 욕을 안 먹을 겁니다. 구경만 실컷 하고 나오면요, 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건도 안 사는 것들이 떼그리로 와가지고. 오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저것들은 이름도 없나? 전부 다 집사님이야. 그것도 시비거리가 된다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요. 정말 저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을 정도로 잘하지 할 자신이 없으면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 마셔요. 잘해도 욕먹는 판에 티를 내면서 욕먹을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없이도요.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얌전하게 몰아도 욕먹습니다. 조금 얌체짓하고 운전하면요.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뒤에 90.3 써붙이고 일단 그거 붙여놓은 이상 절대로 욕 안 먹겠다는 각오로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주차 잘못 해놔놓으면 욕 엄청 얻어먹죠. 오늘 아침에 모르긴 몰라도 차들이 전부 이리 못 나가고 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뒤에 90.3 딱지 커다랗게 붙여놔놓고 차를 약간 좀 무리하게 대놔놓으니까 그 차가 막 잘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 마당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길이 또 하나 있는데 또 우리 교회 다 같은 교회인데 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요. 시내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그래 놨으면 욕을 엄청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90.3 안 붙이면 교회 욕은 안 얻어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요.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당연히 큰 소리 쳐도 될 판에 그래도 복음 때문에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수구로 들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이게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렇게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요. 자기 일도 급한데 남의 일 거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해주면 고맙다는 줄 아십니까? 일 부탁할 때는요. 사정사정 하듯이 아,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해주면서도요. 참 사람들이 고약한 것이 뒤돌아서서는 저놈 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일은 맡깁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뻔히 알면서도요. 내일도 급한데요. 옆에 동료 일들까지 거들어준다는 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도 저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아예 믿는 티를 안 내고 사시든지요. 그것도 어렵죠.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믿는 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사시려면 힘들지만 그것이 엄청난 인내와 손해를 각오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런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이 진정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오락도 끊고 웃지도 말고 그냥 좀 엄숙한 표정으로요. 금식을 하고 보리밥을 먹고 만약에 이런 결단이 없다면 이런 형태의 고난은 그게 고난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상징적인 고난을 우리가 찾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요. 진정한 고난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누르고 참고 오히려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가요. 정말 믿기 때문에 견뎌내야 할 이런 고난들을 깨끗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아니 우리 평생을요. 이런 고난을 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고백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만 고난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우리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각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이런 고난을 감당할 자세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당한 그 수고와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나도 번창케 하시고 이 허다제일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그 주님 닮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